레위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레위기 9장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명령하신 이후에 실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읽은 7절까지가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보게 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순종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명령이고요. 오늘 본 5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첫 번째 명령을 생각해 보시면 1절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아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아론에게만 말씀하셔서 아론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5절부터 보면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아론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첫 번째 명령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었고 지금도 두 번째 명령을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명령됐던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모일 때에 미리 갖고 왔던 게 아니라면 하나님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그들이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재물과 예물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릅니다만 다시 다 함께 모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 모였다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서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지만 나중에 후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모입니다. 제사 드리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제사 안 드립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했다고 하는 매우 귀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첫 번째 선포는 간접적으로 아론을 통해서 주어진 선포였다면 지금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이죠. 6절을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6절에 모세의 직접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 모세가 앞부분에 아론이 했던 선포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아론을 통해서 했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선포를 하는데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요. 6절 맨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다시 한번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약간 다르게 선포를 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찾아보시면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4절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6절 끝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고 지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한 것이죠.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했던 은혜였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명령했던 대로 아론에게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속죄제와 번제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7절 끝에 보면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또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7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목적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 제도를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준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준 것이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갖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로 드러나는 외양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드리러 나와라.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드리러 나와라. 라고 하는 초청을, 권면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두 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모인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시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리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살다 보면 사람은 한 번만 말을 해서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두 번만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말하면 너는 꼼짝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원래 사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또 타당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했다. 내 성격 알지. 두 번은 없다. 한 번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넌 국물도 없다. 이러셔도 돼요. 사실은 말씀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마음 약하게 행동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야 이거 들으려나 또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도 순종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순종하지 않고 뭉기적거렸으면 세 번째 또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처음에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왕정시대를 거치죠. 선자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골백번도 더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한번 선포하고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징그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요. 제사드리러 나와라. 안 나오죠. 제사드리러 나와라. 안 나오죠. 심판받는다. 안 나와요. 심판받는다는 선포를 얼마나 여러 번 자주 하는지 이게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사람들은 아 심판하려면 하든지 귀찮다 막 이런 입장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한 번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왜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냐면 결국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불렀을 때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고 내가 너한테 곧장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서든 좀 구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어떻게서든 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밥 안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밥 먹어 한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가 자리 안 앉으면 넌 국물도 없다고 싹 다 치워버리나요?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두 번째도 밥 먹으라고 부르죠. 그러다 안 되면 세 번째 부르죠. 그러다가 막 승질을 내잖아요. 왜 승질을 내는 거죠? 밥 먹으라고 승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숟가락을 들고 가서 입에다 한 숟가락 떠 먹여주고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고 또 떠 먹여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제사 드리러 나오라고 반복해서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 연약한 성도에게 혹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제사 드리는 자리, 예배 드린 자리에 나오라고 초청할 때에 아, 난 한 번 했으니까 됐다. 뭐 그건 지 탓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실망하지 않고 또 권면하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리 여러 차례 반복해서 권면해도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해도 상대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니까 뭐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으로 두 번으로 이것으로 다 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으면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반복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그냥 다 이런 선포와 약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 그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사를 명령하실 때 1장부터 7장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부수적으로 이 은혜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양상을 놓고 보면 이런 양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제사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이제 제사 드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럼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기본 관계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주고받을 게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주고받는다고 표현하면 인간적인 표현이라 참 어울리진 않지만 여하튼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되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임재함과 나의 영광도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순종만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은혜를 주신 이후에 부수적으로 더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제사 드리고 속죄함 받았지. 내가 임재하고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려면 이건 이제 더 부수적으로 더 큰 은혜니까 너도 기본적인 의무만 하면 안 되고 제사만 드리면 안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부수적인 어떤 더 큰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가령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좀 더 잘 해주고 싶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뒤에다 잠깐 숨겨두고 그 좋은 선물을 주기 전에 기본적인 선물을 내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오늘 이러이러했으니까 엄마를 기쁘게 했으니 엄마가 이 선물을 준다고 쳐요. 그러면서 속의 원래 마음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내가 더 좋은 선물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 더 하면 내가 다른 것도 더 줄게 이러려고 했다가 사실은 엄마가 이것도 준비해 놨단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보여주고 그것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거 하면 기본적인 은혜만 줄게. 더 많이 하면 더 큰 걸 줄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줄게. 이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항상 비대칭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만 행하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이 장면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린다, 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 그냥 독약청청 지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온전하게 평안하게 안식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것저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로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려고 했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행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 한 명의 성도로 바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참 이것이 귀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때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늘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또 예배를 통하여 참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또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